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7, 8일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30일 기자들에게 배경 설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상 시간이 충분치 않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64km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하고 미한 동맹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한국 방문 시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이래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방한시 DMZ를 방문하고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자유와 번영 측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냉각됐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기간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1일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 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APEC 회의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립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메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시비대 총사령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거리 2,000km면 중동의 모든 미군기지와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파리 총사령관은 미국은 미사일을 이유로 이란과 혁명수비대를 제재하려 한다며 이는 이란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서방과의 핵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로나 자치정부 수반은 31일 스페인 중앙정부가 12월 21일 실시하기로 한 조기 지방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로 몸을 피한 푸지데몬 수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벨기에의 정치적으로 망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 검찰이 푸지데몬 수반을 반역과 선동의 혐의로 기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푸지데몬 수반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으면 카탈루나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탈루나 주민들에게 긴 여정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기소장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정황도 당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는 한 번도 유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미국 내부 사안이지 러시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일광 절약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낮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약 7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5일을 기점으로 올해 일광 절약 시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과 미국 일부 주를 중심으로 이 일광 절약 제도의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나 주별로 시간이 통일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와 이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으로 수면장애 그리고 심장마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미국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뉴햄프셔주 등에서도 이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해온 일광 절약 제도가 오히려 익숙하고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경제 효과가 더 높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 8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0도, 함흥 6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4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토니 베넷의 Put on a Happy Face,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아요 라는 제목의 곡 들어보겠습니다.
Hi,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Take off the gloomy mask of tragedy. It's not your style. You'll look so good that you'll be glad you decided to smile. Pick out a pleasant outlook. Stick out that noble chin. Wipe off that full of doubt look. Slap on a happy grin. And spread sun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face.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And if you're feeling cross and bakerish, don't sit and whine. Think of banana splits and licorice, and you'll feel fine. I knew a girl so gloomy, she'd never laugh or sing. She wouldn't listen to me, now she's a mean old thing. So spread sun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happy face. Come on, Bubby, smile, it's your birth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서 전 세계 재계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대거 방문한 소식, 또 벨기에로 피신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가 조기 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군요.
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극력 반대하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합의문을 30일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한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외교부도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했죠?
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소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군당국 채널을 통해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이 공개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중국은 이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원래 목적에 따라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한국이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중국이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관계 정상화 합의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역할도 아주 컸다고 하던데요.
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인 7월경부터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해온 걸로 이 청와대 관계자가 31일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 과정에 미국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중국에 계속해서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중국에 확인해주는 부분도 미국이 양해한 사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예, 이 사드 파문 이후로 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문화 교류 참 많이 줄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는데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이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던 일부 한국 업체들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드 설치를 위해서 골프장 땅을 제공했던 롯데의 경우 중국 현지 대형 식료품점들을 매각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고 올 3월에는 아예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의 전면 금지 조치도 시행했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유치하던 업체들은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문 발표로 교류가 정상화된다는 소식이죠?
네, 중국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비공식 제재들이 31일 합의로 해제될 걸로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진행되는 중국 최대 쇼핑 업체 축제인 광군제에 한국 업체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국제 전문지인 환구시보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온라인 쇼핑몰 업계가 중국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 대부분이 그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몇 년 동안 불편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이렇게 급작스럽게 풀려가게 된 계기는 뭘까요?
예, 올 들어서 두 나라의 정치 환경이 동시에 바뀐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 초반에 순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대외적인 갈등 요소를 정리해야 할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걸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출범하자마자 전 세계 경제인들이 중국을 찾았군요.
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최고 경영자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30일 대거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재계 지도자들은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대학원 자문위원회 연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건데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회의에 시 주석도 참석해서 세계적인 기업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 지난 19차 당대회 이후에 시 주석이 외국 인사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맞습니다. 시 주석이 그만큼 이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거라는 분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한 주일 정도 앞두고 이뤄진 시 주석의 이 행보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초강대국이자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음을 알리려는 신호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이 중국은 전에도 미국 지도자들을 만나기 전에 경제인들과의 모임을 활용하곤 했다고요?
네, 일례로 지난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도 시 주석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워싱턴주 시애틀을 들러서 미국의 첨단 기업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계 지도자들과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회담을 갖기에 앞서서 미국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또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세계 경제인들과의 자리에서 시 주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을 중국의 경제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발자취를 따르는 지도자로 부각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은 전에 없는 각오와 활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국제 투자자들과 또 재계에서는 이 시 주석의 이런 경제 개방 의지를 좀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외국의 정보업체들이 중국인들의 안보관을 유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시 주석 역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한편 중국의 주권과 안보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상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도 요지인물 명단을 포함해서 온라인 언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세계 경제 규모가 2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좀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의 검열에 걸려서 현재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차단돼 있는데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내내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애플의 경우는 오는 3일 야심작인 아이폰 10에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라든지 애플의 쿡 CEO가 이번 19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중국을 방문한 것도 중국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끌던 이 지도부가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주 의회 결의를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북동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이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주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 권한 발동을 통해서 이 자치권을 회수한 직후에 해임됐는데요. 이 회견에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 대해서 독립적 절차가 보장된다면 당장이라도 귀국하겠다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직 지도부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공정한 처우를 요구했습니다. 또 카탈루냐에서 오는 연말에 실시될 조기 지방선거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선거에서 분리 독립에 관한 주민들의 뜻을 다시 묻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자, 국외로 이동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스페인 검찰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기소하기로 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이 30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반란, 내란 선동,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독립 선언을 강행한 푸지데몬 전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혐의들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각각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런 기소 방침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벨기에에서 했습니다.
예, 그럼 벨기에로 망명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푸지데몬 수반은 벨기에나 제3국으로 정치적 망명 의사를 밝힐 거란 얘기가 돌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 벨기에로 향한 거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푸지데몬 수반과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직 지도부가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치정부 지도부가 해외로 피신함에 따라서 이 분리 독립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진 걸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지난주 금요일에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권 회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치정부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해임하는 한편 자치의회도 해산시켰는데요. 오는 12월 21일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탈루냐에서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주요 정파들도 속속 선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독립을 추진하던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건데요.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자치정부 해산과 함께 분리 독립 지지 여론도 크게 줄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분리 독립 움직임에 묻혀서 침묵해왔던 반대쪽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영국 신문인 가디언을 비롯한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탈루냐 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독립 반대 집회에 주최 측 추산으로 130여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헬로윈데이 관련 상품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미국에서 단연 화제인 소식하면 역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3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 또 매너포트 씨의 오랜 사업 동료인 릭 게이츠 씨,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던 의혹입니다.
예, 자 30일 백악관에서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을 텐데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특검이 밝힌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But look, today's announce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s campaign or campaign activity.
네, 샌더스 대변인은 파파도플로스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자원봉사자였고 트럼프 진영을 대표해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백악관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워싱턴의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별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위스콘신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기소가 세제개혁 등 공화당이 추진하는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척 슈머 상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특검 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특검을 보호해야 하고 장차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씨를 사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32일에 공개됐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네,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보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 세탁,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소장에 나온 외국 정부는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가 지난 2014년 시민혁명으로 붕괴된 빅토르 야노코비치 우크라이나 정부를 말합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면 특정 압력단체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이 돈 세탁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네, 기소장에 따르면 약 7,500만 달러 이상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해외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자, 그런데 매너포트 씨는 이 가운데 1,800만 달러를 돈 세탁해서 이 돈을 부동산이나 값비싼 물건을 사는 데 썼는데요. 게이츠 씨는 약 300만 달러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예, 이 허위 증언 관련 혐의도 있다. 고 했는데 이 허위 증언은 이런 불법 활동과는 관련이 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 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는 30일에 있었던 법원 예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 외에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파파도플로스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끈이 닿는 사람을 통해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관리들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올해 초 FBI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파파도플로스 씨는 앞서 지난 10월 5일에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됐는데요. 이 사실이 30일 공개됐습니다.
네. 이 파파도플로스 씨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혐의는 사실 러시아 스캔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군요.
예, 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의 경우는 이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부수적으로 밝혀진 혐의를 기소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30일 인터넷 트위터에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소된 사람 가운데 파파도플러스 씨의 건이 더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와는 달리 파파도플러스 씨 건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파파도플러스 씨가 지난해 여름 영국 런던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사람을 만났고요. 또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과 러시아 측 인사들의 만남을 성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미국 언론은 파파도플로스 씨가 러시아 스캔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파파도플로스 씨 같은 경우 워싱턴 정가에서 그렇게 좀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예, 이 변호사 출신인데요. 원래는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 나왔던 벤 칼슨 후보 진영에서 일하다가 트럼프 진영으로 옮겨서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위터에 파파도플로스 씨가 자신의 선거 진영에서 일하던 하급 자원봉사자였고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젊은이였는데 이미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 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는데요. 연방법원이 이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30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앞으로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현역 성전환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가운데 군 보건 예산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인정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원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조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에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이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는 성전환자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고 이미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처리는 국방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미군 안에 성전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공식 통계는 없고요. 추정치만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를 약 2,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소재 법률대학원은 현역, 예비역 그리고 주방위군을 포함해 모두 15,5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외에 18개 나라가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지요.
예. 이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는 물론 이번 시행정지 명령을 환영했을 텐데요.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연방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소송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던 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할로윈 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고 또 아이들의 사탕 바구니도 묵직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할로윈 대위가 어떤 날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10월 31일에 돌아오는 할로윈은 모든 성인의 날 전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양 전통 명절입니다. 자, 이날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고 즐기는데요. 아이들 역시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으러 다니죠. 자, 그런데 올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지출한 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원래 이 헬로윈 데이가 되면 사탕이나 초콜릿 매출액이 엄청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소비연구단체인 HIS 마켓 측은 올해 미국인이 헬로윈 앞두고 이 사탕을 사는 데 쓴 돈이 무려 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작년보다 4% 이상 증가한 겁니다. HIS 마켓은 이렇게 소비가 증가한 데는 초콜릿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 초콜릿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네, 지난 2016년과 17년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코코아 생산이 크게 향상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코코아는 초콜릿이나 사탕의 주요 재료이기도 하죠. 이 코코아 가격이 내려가면서 초콜릿 가격도 하락했고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쇼핑 바구니에 사탕과 초콜릿을 담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사탕을 사는 데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전미 소매협회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1억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헬로윈 데이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식이나 분장, 사탕 구매 등 헬로윈을 위해 쓰는 돈은 작년보다 7억 달러 이상 늘어난 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헬로윈 데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말에 이 쇼핑 시즌 전망도 밝아 보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주택 가격이 오르는가 하면 주식 시장 역시 활기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쉽게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가 헬로윈 이후에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소비 활동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하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부터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인들의 최대 쇼핑 기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올해는 특히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총 32일로 작년보다 하루가 더 늘었는데요. 작년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월요일에 크리스마스가 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주말이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이렇게 쇼핑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연말 쇼핑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연말 쇼핑 시즌 소비자들이 쓰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전미 소매협회 측은 작년보다 연말 소비가 최대 4% 증가하면서 연말 매출액이 6,780억 달러에서 6,8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아메리카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애국자라는 의미로 패트리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는 뜻으로 토리라고 불렀는데요.
우리의 혁명 의지를 꺾고 영국에 동조하는 토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들은 토리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노예들을 납치했습니다.
대륙회의는 각 주에 대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도록 명령도 하지 못했고 다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도 없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전쟁은 영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사업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와 교역을 할 수 없었고 가격은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해군에 입대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영국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자로 불리는 패트리어트들 사이에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식민지들은 스스로가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별개의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펜실베니아를 특이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상한 고장이라고 생각했고요.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 촌스러운 옛날 옷을 입고 교회 목사님도 없이 예배를 드린대요. 머리에는 캐캐 묵은 옛날 모자를 눌러 쓰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뭐든 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니 그리고 저 밑에 남부 농장주들은 북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늘 그렇게 삐죽거린대요. 그 사람들은 이 보스턴 같은 도시나 이 바닷가 쪽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혁명 전쟁 초기 영국은 식민지의 반란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항복을 받고 통제하게 된다면 다른 식민지들은 곧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영국은 허드슨강 계곡을 장악하고요. 뉴 잉글랜드와 주변 지역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뉴욕의 사라토가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군사 작전도 북쪽의 메인주에서 남쪽의 조지아주에 이르는 해안선의 대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쟁 기간 내내 뉴욕을 장악하고 때로는 필라델피아와 찰스톤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국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 실은 배는 영국에서 출발한 지 이미 한참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걸까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풍랑이나 안 만나고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난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는 식민지에서 모든 걸 다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식민지 군대와 싸우는 거라 이 작전도 번번이 실패해서 영국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대영제국이 군사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허접한 아메리칸 군대와 싸우면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군은 병력 증원이나 군수 물자 조달이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메리카 해군은 바다에서 영국 함정을 공격하는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아메리카 군대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륙회의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지 워싱턴 사령관에게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각주들도 제공하기로 한 물자를 제때 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메리카 군대가 언제나 싸울 의지에 불타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도 1년 정도만 복무하겠다고 약속할 뿐이었습니다.
1776년 12월, 영국군의 윌리엄 하우 장군은 추운 겨울 전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우 장군은 뉴욕에 있었고 이미 뉴저지의 트렌든과 프린스턴 같은 뉴욕 주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아메리카 군대는 델라웨어 강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군대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은 먼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메리카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 물자도 충분하지 않죠. 뉴욕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지금 당장 공격해온다면 필라델피아까지 진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메리카의 중요한 도시 두 곳을 영국군이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죠.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의 작전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각 따로 델라웨어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트렌트에서 합류하기로 했고요. 합류한 병력은 그곳에서 함께 프린스턴과 뉴 브런스위크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공격 감행일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저녁, 2,400명의 아메리카 군인들은 작은 배에 나누어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부분 얼어있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조지 워싱턴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델라웨어 강을 건넌 부대는 계획보다 4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해돋이에 맞춰 적을 공격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Well, this is the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렸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하나도 이해 못하시더라고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쉽진 않겠지만 꼭 참고 잘 가르쳐드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Today's phrase is you can't teach, T-E-A-C-H,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R-I-C-K-S,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his phrase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someone new skills or to change someone's habits or character.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아버지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learn.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연세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힘드실 거야. 가르쳐드리기 어려울걸?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old habits, H-A-B-I-T-S,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가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즉,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뜻이죠. 오늘의 표현,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So today we learned w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means.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 위더스의 Lovely Day, 아름다운 날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love, and the sunlight hurts my eyes, and something without warning, love, bears heavy on my mind, then I look at you, and the world's all right with me, just one look at you. And I know it's gonna be impossible to fail. When someone else instead of me always seems to know the way, then I look at you and the world's all right with me. Just one look at you and I know it's gonna be a lovely day.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로힝야 무장 조직이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군경초소 30여 곳을 공격해 적어도 관리 12명이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소속인 이들은 탄압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당시 사건에 대한 보안군의 대응이 과도했고 잔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발포와 방화가 있었고 광범위한 불법 처형이 자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로힝야 난민들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방글라데시가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 또 라카인주 내 이재민 등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에 4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범안의 이재민과 난민을 위해 지원한 인도주의 지원 규모는 모두 1억 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유엔 아동기금, 유엔 국제이주기금, 세계 식량 계획 등 일선의 협력 기관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버마와 방글라데시 등에 있는 5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들에게 긴급 쉼터와 식량, 영양 공급,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심각한 인도주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관용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부 라카인주 지역의 폭력 사태가 즉각 종식되길 바랍니다. 또 버마 정부는 난민들이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라카인주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라카인주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버마 정부의 약속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라카인주 지역민들이 시급한 인도주의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버마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인도주의 지원에 더욱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